우리 계속 열왕기하 말씀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 그 서를 쭉 아마 읽고 계시는 중에 아마 느끼시는 것은 제목은 열왕기, 열왕기, 열 모든 왕들의 기록인데 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기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열왕기라는 타이틀 속에 실제적인 내용들은 왕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의 사역이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그두 명의 선지자가 열왕기엔 두드러지죠.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 엘리야, 유명한 엘리야가 17장부터 쭉 나오고요. 열왕기하 2장부터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을 해서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분량을 열왕기서는 두 명의 선지자들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장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이어서 왕이 된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 게 열왕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지명까지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왕들의 계승 이야기 가운데 그 밑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계승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층이 두 개인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계승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계승의 이야기. 이러한 성경의 이 배열들을 통해서 오늘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달하고 있는가? 분명한 메시지가 보이죠. 왕들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을 통치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세상은 왕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뉴스를 틀어보면 정치나 뭐 이런 거 틀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예, 뭐 위정자들의 이렇게 뭐 정치 이야기, 어떤 이야기. 또 세계적으로는 뭐 트럼프와 우리 김정은의 이야기가 또 화제였지 않습니까? 세계사적으로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표면을 훑고 지나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에 그 이면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이두 개의 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두 층을 다 보도록 의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구의 역사,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가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제적으로 열왕기를 읽을 때, 여러분 왕들의 평가를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이룬 업적을 평가하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들의 왕들을 평가하는 구절은 딱한 가지였어요. 뭐 이가 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요한 문장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이 열왕기서는 어떻게 보면 왕들의 어떤 치적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좀 봐야 되겠는데, 특별히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앞부분을 대부분 장식하는데,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엘리사 사역을 이렇게 몇 가지를 찝어보고 공통점을 우리가 좀 오늘 잠깐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첫 번째가 열왕기하 1장 19절 22절에 나오는데 뭐 찾으실 것까지는 없고요. 여유가 되시면 찾아보시고 1장 19절에서 2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리고가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졌다가 금방 죽어버리거나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소금을 이렇게 가져다가 물 근원에다가 이렇게 뿌리니까 물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무가 그 물을 흡수하고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고 열매가 죽지 않고 이렇게 맺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장 19절부터 나오죠. 또 두 번째 엘리사의 사건을 보면 4장 1절에서 7절인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제자가 죽습니다. 근데 남은 가족이 있어요. 미망인 부인과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가정의 형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제자의 가정은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하죠. 정말 빚이 많은데 정말 내 두 아들까지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될 만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 카드빚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남은 게 이제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이제 기름 한 그릇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집 동네 주변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 그래서 그 여인이 그릇을 그냥 영문도 모르고 빌려옵니다. 그래서 쫙 그릇을 아마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남은 한 그 종지의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또 순종을 해서 붓습니다. 근데 여기다 부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또 다음 그릇에 부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꽉 차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라.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도 면해라.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는데 4장 8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좀 길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수넴 지역에 갔을 때 극진히 엘리사를 대접했던 아주 귀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위한 전용 그 방까지 마련해 줄 정도로 이곳에 오실 때마다 쉬시고 사역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엘리사가 참 고맙게 그 수넴 여인이 제공하는 것들을 받고 있었죠. 근데 보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식을 아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해 주죠. 실제로 그 예고대로 이듬해에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어느덧 쭉 자랍니다. 그래 아버지랑 놀다가 이제 엄마에게 가라. 그래서 엄마의 무릎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죽어요. 뜬금없이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그 방에다가 눕혀놓고 사환을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살려내는 이야기.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이 좋지 않았던 여리고 성의 그 물을 살려낸 이야기. 또 하나 다 죽어가는 그 선지자 생도의 그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 이 엘리사 이야기 이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고 있다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새 이야기에는 동일하게 다 죽음과 생명이 다 등장합니다. 여리고 땅은 뭐예요? 물이 죽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흡수하는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다 죽어요. 실제로 죽음의 땅과 같죠. 그 죽음의 땅에서 다시 한번 그 물을 살려내는 이야기. 또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죽어 있는 가정. 이제 곧 죽어요. 기름 한 종아리 이거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을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다 종으로 팔려가고. 그 죽어가는 가정에 다시 한번 먹을 걸 공급함으로 살려내는 이야기. 마지막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또 살려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전부 다 엘리사 이야기의 특징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다시 꽃피워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엘리사는 모든 사역이 다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봐요. 내일 아마 보시게 될 5장 나아만 장군의 사건도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부에 문둥병이 들었죠. 죽은 사람이에요. 피부가 죽은 사람. 피부가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의 권력도 유지할 수 없어요. 문둥이의 몸으로 다 썩어가고 문드러져가는 그 몸으로 어떻게 더 이상 장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은 끝났고 그의 경력도 끝났고 그의 인생도 사실은 끝났다고 할수 있죠.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을 살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6장에도 아시는 것처럼 아람 군대랑 전투하는데 이겨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칼과 활로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오히려 적군을 살려서 보내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6장에도 기록되죠. 전부 다이 엘리사 이야기는 전부 다 죽음과 생명과 이렇게 두 단어가 교차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38절에서 41절 보시면 흉년이 들었죠. 길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국을 끓여서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국에 독이 들어간 줄을 모르고 이렇게 나눠주다가 독을 발견하게 되죠. 엘리야가 가루를 이렇게 싸르르, 무슨 가루인지 저도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가루를 쫙 뿌리니까 독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먹고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 또 42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는 또 어떤 이야기 나오나요? 굶주린 그 무리들에게 보리떡과 채소를 주어서 100명 이상 먹고 남긴 이야기. 오늘 본문 38절에서 44절 두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특징은 뭐냐면 흉년 그리고 굶주림, 요게 또 특징입니다. 흉년이 들었고 또 굶주려 있는 무리들에게 먹이는 이야기. 여러분 흉년, 굶주림 전부 다 뭐를 나타내는 단어냐면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흉년이 계속되면 죽어요. 계속 굶으면 죽습니다. 결국 죽음의 상황이 지금 기본적으로 사역 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국을 끓여주고 그들에게 보리떡과 채소를 주어서 생명을 살려낸다는 이야기.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면 애들한테 참 들려주기 참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동화 같아요. 말도 안 되고 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살아나고 가루를 뿌렸더니 독이 없어지고 그죠? 기름을 여기다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생기고 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안델센의 동화집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왜 성경이 기록했나? 사실은 이 엘리사 이야기의 이 모든 공통적인 핵심은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이 꽃피고 있다.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고 엘리사는 그런 사역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전부 다 동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대조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권력, 야망, 을 확대하고 확장하고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죽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려는 열왕들의 세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무역전쟁, 경제전쟁, 그렇죠? 사회도 그렇고 죄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죄를 도와줬다가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사실 우리가 모두 놓여 있어요. 아무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빼낼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세상은 전부 다 이 열왕들의 세상이에요.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넓히고 이런 거. 이게 첫 번째 세상이고, 두 번째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 열왕기 이야기를 통해 보는 세상은 뭐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물이 죽어 있는 곳에서, 아이가 죽어 있는 곳에서, 경제적으로 죽어 있는 한 가정에서, 피부가 죽어가고 있는 한 장군을, 포로로 잡혀온 그 적들의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고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고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세상입니다. 이 두 가지 세상,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말 결이 다르죠. 세상 군왕들의 결과 하나님의 결,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 물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결. 두 결이 완전히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봐야 해요. 두 사건들을 같이 보고 함께 이렇게 겹쳐놓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답답하죠. 서로 물고 물어야 되고 죽여야 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들,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가루 가지고 있다가 뿌려서 독을 제거해 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뭐 소금 뿌린다고 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우리가 살려낼 수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의 곤고함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그렇죠?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나와 관계된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 세상의 결 중에 우리는 어떤 결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의 큰 질문일 거라 생각을 해요.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너희는 어떤 길, 어떤 방식을 찾아갈 거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것. 여러분, 군왕들이 권력을 다투는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 이게 예수님의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다 죽음의 그늘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공포감을 주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사실 엘리사처럼 놓여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 어떻게 생명을 줄 거냐.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면서 그 생명을 주시는 방식도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주는 방식은 죽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사는 열왕들의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거꾸로 죽으라고 하고 거꾸로 자신을 비우라고 하고 자신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만약에 오늘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살았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이 열왕기 속에 기록되는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여러분 에덴 동산의 두 나무 중에 한 나무, 생명나무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분적이고 온전하진 않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하나님의 내가 사람인가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나 자신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정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열왕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열왕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생명을 죽이며